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스가랴서로 모시겠는데 아마 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4장인데요. 스가랴서 1장에서 14장까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거슬러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를 두 편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장에서 뭐랄까요, 좀 8장까지 이것이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까지 한 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은 나름대로 좀 예언적 경고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부분의 초림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두 번째 부분이 12장에서 14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두 개의 예언적 경고가 나옵니다. 아주 흥미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려주신 전체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스가랴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잘못에 빠져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했고 또 그것을 알려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해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지 성경이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어느 한 구절 구절 어떤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지 아니하고요, 나름대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 그 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신지 그 영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요 말씀들을 쭉 보았거든요. 오늘은 이제 8절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쨌건 우리가 그 4절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이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루살렘 동편문 감람산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세심하게 이 말씀 보시면은 참 좋으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14장 8절로 가볼까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동해로 서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으네요. 자, 동해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 동해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것은 사해바다를 말하죠.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죠.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문자적인 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내륙 도시인 예루살렘이 갑자기 항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영적 생명수에 관한 암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발견하길 원하신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전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좀 문자적인 물인 것을, 실제적인 물, 문자적인 물, 뭐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물을 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9절로 가보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참 이것도 또 하나의 놀라운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주의 날, 그렇죠? 주의 날, 그날에는 주의 날 곧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날에는 하나의 주, 하나의 언어가 있을 뿐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소개하면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표현인지 확정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나의 장벽으로서 언어를 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서 보는 내용, 바벨탑 사건 결과의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언어 장벽보다 더 높은 장벽은 없어요.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요, 야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뭐 전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우리가 의사소통이 돼요, 뭐가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언어의 장벽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셨고 수년 동안 구원자의 강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복음은 온 세계에서 각가지 언어로, 그 복음은 온 세계에서 각가지 언어적 표현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커다란 징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날에는 한 언어로 통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영어가 아닐 거라고요. 그날에는 한 언어를, 한 언어가 이렇게 통일될 건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상관할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몰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에이 참, 이제 진정한 마지막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그랬습니다. 아라바는 깊은 협곡의 이름이거든요. 이 협곡은 사회와 요단강을 통하여서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내려와서 아카바만까지, 그러니까 쭉 사해바다 그 지나서 홍해로 들어가는 데가 아카바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까지 이르는 그러한 협곡이란 말이죠. 그 계곡은 레바논의 베이루트 북쪽에 있는 도그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이 협곡을 스가랴는 아라바를 닮은 또 다른 커다란 계곡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가랴는 이 거대한 계곡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몰까지 미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게바가 있는 베냐민 지파의 그 게바는 베냐민 지파의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한 33마일쯤 떨어진 인문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구릉지대가 평탄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곧 높아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랬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양반의 주장을 보면 아무도 하나넬 망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흥미있는 사실은 고고학자들이 그 장소를 발견한 이후 다른 해석을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장 11절로 가볼까요?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이것은 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오늘날 사실 안전한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했던 적이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예민한 곳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민감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발이 감람산에 닿을 때 그때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로 이 땅 위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12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랬어요.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뭐 있을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대환란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거. 아유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원수들이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 대부분 그 성에서 일어날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4절 15절 말씀을 볼게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은 세계의 상업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곳의 예언서에서는 모세 시대에 그들이 애굽에서 많은 보화를 가져왔듯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 많은 보화를 가져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제 그 왕국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모든 불의와 반역을 짓밟으실 겁니다.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족속에게도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왕국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것이고요. 이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도 천년 왕국에서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각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에도 있었던 일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땅끝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보면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를 기념하는 명절을 말합니다. 당시 그들이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념했던 것이죠.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아닌가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은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 되고 말 겁니다. 저는 그 남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천년 왕국은 시험의 때가 될 겁니다. 18절 19절 볼까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의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애굽이 하나의 실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나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리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그날 스가랴는 이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경이나 기록될 것이라. 마구까지도 여호와께 성결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리라는 뜻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명들을 거룩한 기명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기명들은 평범한 것들입니다. 광야 40년이 지난 후 그 기명들이 깨어지고 찌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그런 귀한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 20절 보면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시 제단 앞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 그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리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리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는 거죠.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랬어요. 그날에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를 드릴까요? 에스겔서에는 그날에도 제사를 드릴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제물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되돌려 보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위선자들이 제거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불신자들이 제거되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 가운데서도 맨 끝부분이요 동시에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마치게 되는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실 것이고요 우리를 너무도 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의 날 그 환란이 다 끝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서를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말라기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